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또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부패한 자들이라 주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주여 깨닫게 느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기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 이렇게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직업을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뭐 영어로는 잡이다 이런 말이 쓰입니다. 네, 또 이제 그 직업을 이렇게 또 쓰는 말 중에 영어로도 vocatio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좀 고상하게 말하는 것인데, 어떤 그러니까 직업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막 하는 일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이 직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운데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어떤 소명이나 사명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직업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 그래서 좀 훌륭하다, 뭐 또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사명으로 이해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나 보다 하고 그 일에 아주 평생을 다 바쳐서 신실하게 헌신한 일들을 볼 때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그러한데, 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야 어떤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일을 어떤 동감한 연결된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참 지치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던 말입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뭐 기사로 났으니까 아마 진짜일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것들인데, 뭐 돈을 얼마 준다고 했는데 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꼭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꼭 이런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이렇게. 근데 그게 과거에는 뭐 얼마로 준다고 그래도 뭐 내가 그런 범죄를 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주면 내가 뭐 그런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답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 사회를, 이런 비참한 사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듯이, 그러니까 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주님을 위한 날이고 나머지는 다 나의 날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날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요.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소유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참 안식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 비로소 우리의 참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을 확인하고 또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시간은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인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시작되는 월요일, 월요병 그러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시간이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이, 우리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공간은 교회당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것이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뭐 우리의 지인들을 만나는 식당이 되었든 카페가 되었든, 그 모든 공간이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납니다. 농부의 밭에서, 기계를 돌리는 그 손길에서, 요즘에 모니터를 보고 일 처리를 많이들 하시죠. 모니터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그 거기서, 또 손님을 대하는 그런 순간에서, 그 공간에도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 민스터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뭐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면은 뭐 보통, 근데 많이 안 뽑더라고요. 음대 뽑는 거 보니까 뭐 3명 이렇게 뽑습니다. 3명. 피아노과 3명. 그러면 지원을 한 100명 합니다. 100명. 그러면 90명이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이 클래식에. 그리고 그 3명이, 3명 뽑는데 그 3명이 또 누가 뽑히느냐? 그러면 꼭 대부분이 또 한국 학생들이 뽑힙니다. 아무튼 그런 형편인데, 그러니까 많죠. 이렇게 청년들 중에 많이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막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다른 음악을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막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려는 마음이 너무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와 비를 의인에게만 주시지 않는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악을 주신 것은 많은 이들에게 또 이런 위로를 주라고, 어떤 음악에 감동을 주라고 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접적인 일꾼이 되는 것, 특별히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 또 이렇게 교역자가 되는 것, 이건 정말 의미 있고 영광된 일입니다. 또 이렇게 현재는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오려고 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모든 일은, 다른 모든 직업은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직업이란 뭐냐, 도대체 일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드렸던 2장 15절 말씀 있고 또 2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만 바비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인간에게 이렇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었다. 또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15절에 있죠.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은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이란, 이런 직업이란 그저 단순히 일이라기보다는 이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과 이 피조물의 관계, 인간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 세 개의 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일이라는 것, 이 직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전에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일하는 것은 창조의 결과이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은 창조한 다음, 창조할 때 받은 그 소명이지 타락 후에 받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치 이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일하는 거 이거 타락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바로 우리 뭐 얼마 안 되죠.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이고, 지금 이 3장 18절 19절 무엇입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락 후에 일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타락 후에 결과이지 본래 일은 창조 후 인간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일, 경작하며 지키는 일. 루터는 이것을 보고 인간의 첫 번째 직업 이 농부라 이렇게 합니다. 농부였다. 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은 거시적 관점이고 2장은 미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2장에서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이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말하지요. 이 낙원에서조차 노동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창조와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닌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일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혜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랑이 드러나기도 하고 거룩이 드러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은 지금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면 거기서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아름다움이 묻어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고 있을 겁니다. 지혜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이런 사랑을 드러내기도 할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처음에 타락 전에 인간의 노동이 무엇이었는가 짧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에 대한 관계는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관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이 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이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피조물을 이렇게 맡게 되었을 때 경작하며 지키게 되었을 때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행위는 인간이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아래로 모든 피조물을 데리고 가는 것,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드러낼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 사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피조물이 잘 사는 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살 때 모든 게 다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3장에 가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뱀을 만납니다. 3장에서 이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3장 정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시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담인데 사람인데 그런데 저주를 받는 건 땅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땅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과 피조물이 얼마나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자 저주를 받은 건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 이건 단순히 이 경작하며 지킨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을 포기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왜 이런지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잘못한 아담과 하와만 죽으면 되지. 아, 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할까? 예. 땅이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보는 우주가 다르고 이 피조 세계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피조 세계와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과 피조 세계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인간도 당연히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인간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분리된 우주 만물이란 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 있고 인간의 존재됨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 피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라고 이 공간이, 이 땅이, 우주가,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아 이제 저녁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예. 너무 답답해하니까 이제 제 와이프가 나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 앞에 있는 잠깐 나갔다 오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완전히 이 저녁 날씨가 여러분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벌써 그 바람이 저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됐을까? 그 습도가 이제 확 낮아졌고 그리고 이 시원한 바람이 이 피부를 거쳐서 샥 하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람을 내 피부는 그리고 그것을 촉각이 그렇게 느끼고 상쾌하다고 내가 말하고 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고 바람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점점 더 많이 인간의 이 욕심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죠. 지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뭐 또 태풍도 오는데 이제 이런 태풍이 점점 자주 온다 그럽니다. 이런 폭우가 그러니까 정말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뭐 정말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있게 있는다 그러죠. 북극이 녹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차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습도가 공기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것이 어디다 갖다가 이제 쏟아 붓는 것이죠. 몇십 년 후에는 많은 섬과 땅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곳에서 이런 인간의 죄악됨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노로 단돼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무슨 피조물이 마치 무슨 의식이나 이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피조물도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를 끝내는 날이 와야만 한다. 와야만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에 피조물도 해방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땅이 저주받게 했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온 피조물이 인간도 고통, 피조물도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엔 고통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일은 타락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자 이제 일은 인간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직업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영광과 복의 흔적을 보여주며 또 한편은 타락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게 아, 힘들어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또 일이 또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지요. 내 존재 의미를 주기도 하죠. 일은 보람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일 자체로 때때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에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합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 이제 초안을 쓰신 분이 우루시누스요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이제 이분도 사실 이제 막 그 여러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통치자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말을 이제 자기 지인에게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기도 하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 편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야, 너무 힘들다.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 귀족들과 이런 통치자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농사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편지를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뭐 이제 농사라고 쉽겠습니까? 예, 착각하신 거죠. 그 1차 산업이 되었던 2차 산업이었던 3차 산업이 되었던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게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마 제일 고생일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에.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때때로 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들 힘든 것을 고백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 생활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요즘에 연구들이 많이 되는데 사람이 지시할 때의 능률 그리고 로봇이 지시할 때의 능률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로봇의 지시를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그때의 능률이 더 있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죠? 네, 인간이 죄인이니까. 일 자체 때문에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이 없어도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원래 주어지는 소명이었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또 힘이 드는 겁니다. 일은 우리에게 창조의 복과 타락의 형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면 아 인간이 타락을 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일 자체가 복임을 우리의 소명임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대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인간은 타락 후에도 이 소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고통이 수반된 채로 이 소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8편에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아주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지금 이렇게 시 이 부분은 창세기 28장을 좀 아름다운 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그리시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달과 별을 두신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그림의 한 풍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는 은하수를 보기 힘들지만 가끔씩 시골에 가서 보시면 밤에 하늘을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순간이 있죠. 와, 그 별들을 볼 때 그 황홀함, 그 신비는 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달과 수많은 별들이 박혀있는 그 하늘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보면서 감탄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거대한 밤하늘, 저 수많은 별들, 저 은하수, 그 웅장함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웅장한 이 하늘의 모습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 얼마나 작은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그마한 존재를, 자그마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새로니 이재락 전도사님 아이를 수업 시간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말 베이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우리의 자기의식, 나를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십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다 자기의식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의식. 아, 나는 누구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조금 뭐가 있겠죠. 조금 뭐가 아무튼 뭐 그렇지 지금 생길랑 말랑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울 때도 낑낑낑대고 울고 뭐 뭐가 불만족스러우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란 그 존재가 얼마나 큰가가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자의식의 큼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그 존재의 큼과 실제 우리의 존재의 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이렇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에게 있는 뭐 자의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겐 전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식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엄청 큰 존재인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인간의 서열을 이렇게 마치 말하듯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가. 그 권세를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치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뭐 지금 무슨 망원경을 지금 이제 해가지고 우주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사진들이 이제 올라오죠.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아무튼 있어요. 다들 막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뭐 몇백 광년인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너무 커요. 너무 크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것들 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두셨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누구를 위하여 두셨는가? 인간을 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가까운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피조물을 맡기셨습니다. 시편 8편이 똑같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 얼마나 큰 존재이길래?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게 우린 사실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쉽게 이렇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의 책을 거닐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을 두 권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언급하기 전에 피조물이라는 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책이 우리의 주위에 더 다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선뜻 나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순적 상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상황, 이걸 보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요? 참혹한 전쟁을 우리가 계속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 비참한 모습은 참 말로 할 수 없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온갖 모순적 상황을 보면서 이 피조물의 탄식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시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이 시편이 의미 있는 시편이 될까요? 막 그 고통이 수반되는 막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상 그러더라고요. 진상. 그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피조물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만물은 아담의 범죄로 땅은 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이 피조물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그런 한편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는 대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영화와 종교로 간을 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놀라운 정말 인간, 그러나 타락하여 만물의 부패 중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 그 썩음을 드러내는, 그 썩음을 호흡하는, 내뿜는 그 말이, 말이 뭐예요? 말이 막 살인 도구죠.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나 다른 한편 저주받아 가시 원공키를 내는 땅, 그래서 탄식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모순적 상황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땅은 사람처럼 허무한데 굴복하였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이제 인간은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어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곳이 있지만 히브리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편 8편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예언이며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모순적 상황을 언급합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은 만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죽음으로 고난을 받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목적에 대하여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비참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비참에 빠졌습니다. 피조물도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이 됩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피조물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한편 창조의 시인데 또 한편 소망의 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이 피조물은 탄식하며 만물의 갱신을 기다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32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 뒤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32문 32문 제가 문을 읽고 우리가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399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다 이렇게 헌신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통치함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타락 후에 정말 저주 아래서 비참함을 드러내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에게 일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또는 직업은 뭐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간을 사시는 그 일들은 복입니다. 원래 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드러나는 겁니다. 지혜와 거룩과 위엄이 드러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우리는 이 일에서 정말 고통이 수반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타락의 흔적을 만듭니다. 만물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또 며칠이면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들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 피조물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특별히 일에 대한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추석이 되면 친지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러면 또 다 이제 또 이렇게 토해내겠죠. 대부분 일이 너무 힘들죠. 피조 세계의 비참함과 직장 세계의 비참함 이런 것들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회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견뎌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말씀에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뭔지 나에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한 견디고 견디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미 또 우리의 소명임을 또 생각하시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주여 그러나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피조세계와 또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주여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땅이 주여 비참함을 드러내나이다. 주여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과 또한 인간의 타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회복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